오늘 아주 귀중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현재 계명대학교 중국어 중국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이지용 교수님입니다. 이지용 교수님께서 초한전, 여기 가서 보니까 460쪽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초한전 얘기를 들었을 때 초나라 한나라 뭐 전쟁하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넘어간다는 게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전쟁이다. 중국이 온 세상을 먹어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실 그런 강사님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애국하시는 분들이 이 책 초한전, 여기 가서 보니까 에포크 코리아 타임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미디어에서 나왔거든요. 교보문고 이런 데 가시면 다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 한 권씩 구매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 나오시기 전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현재 계명대 중국어 중국학과 이제 교수로 계시고, 계명대 가시기 전에는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로 이제 일하시고 현재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여기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한 2, 30분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그 생각이 아주 투철하신 그런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을 우리가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지용 교수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두 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 초안전, 무한전쟁의 도래 이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중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한국, 한국에 대한 중국의 초안전 침탈 이런 제목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지용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지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 연구자인데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중국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 시간이 가급적 충실한 시간이 되고 하도록 하기를, 충실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이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운 전쟁의 도래다. 그래서 중국의 초안전과 대한민국, 이 주제입니다. 새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쟁하면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시기가 그러한 전쟁과 전혀 다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 제목을 좀 다시 설명드리면 중국의 초한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초한지, 그래서 초나라 한나라 이 싸움, 항우 유방의 싸움,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쟁은, 이들의 전쟁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러한 전쟁이 전쟁 개념으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지금 전 세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침탈을 해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공입니다. 그래서 중공이란 용어가 요즘에 우리한테 생소하죠. 원래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중국 대륙의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체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 일당 독 전체주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줄여서 이제 중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 이 중공과 이 중공이, 그래서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공과 중공의 이른바 패권 전략, 아마 패권 전쟁, 뭐 미중 경쟁, 미중 패권 전쟁,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그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초안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중국 공산당의 그 초안전이 이른바 여러 가지 전법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전쟁이냐, 어떤 전쟁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중국과 전쟁 중이고 침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무슨 침탈을 당하고 있느냐, 그 사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는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현재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마 다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다. 그런데 바로 이거에 그 배경이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 사회에서요, 이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현대 중국입니다. 현대 중국.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나마 귀한 시간에 한 15분 정도를 갖다가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의 성격,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중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냥 키워드, 그냥 결론적인 얘기 몇 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하지만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한중수교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을 바로 알자, 중국 진출하자라고 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정치와 관련해서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책들,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체에 대한 설명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우리와 같은 공산당 체제라는 걸 다 압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바로 중국을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이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속성과 본질, 실체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사상과 양심, 종교, 신앙, 그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거를 갖다 볼 때 우리나라에 제가 그 한중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에 특히 그 종교 단체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불교도 여러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이 종교의 개구인의 그 이 스님들, 그리고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그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계세요. 많이 진출하고 계신데 그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중국도 마치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목회자라든지 그 이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화가 된 이후에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짓밟은 국가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그 좀 이 용어도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현재 중국의 이른바 애국교회, 애국기독교, 애국천주교, 애국불교, 애국도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이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시고 이제 그 많이들 교류를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이 아니 이거 말씀드린 대로 시간 제약상 간단하게만 한번 그 이 말씀을 드리면 1949년도 10월 달에 그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한 이후에 신속하고도 매우 폭력적인 그러한 공산화, 사회주의화, 전체주의화를 단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계신 대략 한 2천만 정도로 우리가 그 추정을 합니다. 2천만 정도에 이르는 이른바 얘기하는 보수, 우파 또는 종교 지도자 이러한 분들이 그 대규모로 학살이 되거나 또는 탄압되어서 노동 개조소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이른바 중국에서 얘기하는 한 5천년 역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어오던 면면이 이어져 오던 중국의 전통과 사상과 학문과 이러한 것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모조리 전부 다 탄압당하고 학살당하고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화가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이른바 모택동의 그 사회주의 실험 과정에서 이른바 대약 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 4천만 명, 많게는 6천만에서 8천만까지도 계산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분에 이르는 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얘기할 때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다음에 그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이 모택동이 또 이제 권력 투쟁 과정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절대 권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건데 문화혁명 과정에 그 10년입니다. 1966년부터 1976년도 그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10년간 문화혁명이란 대동란이 일어나죠. 저는 이제 중국의 현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문화혁명입니다. 그 초기에 공산화된 다음에 그 이 중국의 전통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들 상황에서도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통의 이거 십사리 그 다 제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조리 사라진 게 바로 문화혁명 10년간입니다. 그래서 10년간 그나마 남아있던 중국에 남아있던 전통과 사상과 이러한 잔재들이 모조리 없어지는 정말 대충 너무나도 참혹했던 상황이 1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바로 그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도덕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뭐 중국을 공자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중국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상, 종교, 전통, 유산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중국 사회가 정신적인 황폐화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모택동의 어록입니다. 이 조그만 어록인데 그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이러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중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 바로 문화혁명이었다. 아, 그리고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개혁개방으로 나오죠. 그런데 아,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개방이 나왔을 때 오로지 남아있는 거는 모택동 사상 이런 거 하나, 혁명 사상이 거의 있는데 거기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요. 아, 중국의 아, 그 양심과 도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물신숭배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들이 이 개혁개방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세계 경제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성장을 했잖아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국력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런 거에 바탕으로 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냐? 바로 민족주의. 중화민족주의가 여기에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사회, 전통과 윤리와 사상과 양심과 그런 것들이 황폐화되어 있는 사회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여기에 플러스해서 바로 중화민족주의가 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000년대, 2010년대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규정을 할 때 공산당 전체주의와 중화민족주의가 결부된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21세기 초구구 집단이자 세력이다. 정말 위험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그 용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구구구구 자기들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구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구가 대표적인 것이 나치와 파시스트잖아요. 이태리 파시스트. 이게 그 구구의 개념인데 이 구구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바로 전체만 있습니다. 국가, 당, 민족 전체만 있고 개인이 없습니다. 이게 구구입니다. 이게 구구. 개인이 실종되어 있는 오로지 전체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치고 파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그거를 더 넘어왔습니다. 바로 공산당 이런 중화민족주의 전체만 바라보는 거에 바로 그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이것이 결부되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자기들의 질서로 만들겠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21세기 초구구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그러면 중국은 어떤 사회냐?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의 사회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중에 속합니다. 그중에 속해요. 최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팔이나 부탄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사회를 현재 뭐 14억 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13대 1의 사회다. 13억과 1억, 사실 1억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13억과 나머지 1억 이들이 완전히 한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너무나도 극심한 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특권 계급의 사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최상위 중국 공산당 중앙의 특권 계급들 그들이 보통 한 수백만 뭐 많이 치면은 뭐 천만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입니다. 가장 부유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전부 다 이 공산당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전체주의 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 권력이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극심한 부정, 부패, 권력 남용, 부조리 사회로 변질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100%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 부조리, 권력 남용 이거는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민주화, 그동안 민주화, 자유화, 인권, 종교와 신앙, 양심, 그리고 이른바 자기들의 뭐 중화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민족,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이고도 아, 그러한 그 인종 청소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아, 그래서 가혹한 탄압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를 현재 중국이 이른바 중국몽, 중국 질서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그동안 공산화된 이후에 아, 중국 공산당이 기존에 있었던 보수, 우파, 지식인, 양심인, 종교인들을 그렇게 아, 학살을 하고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중국에서 종교와 신앙과 양심을 찾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인권과 자유화와 민주화를 찾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때마다 가혹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8964입니다. 1989년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항쟁을 아니 폭압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 중국에서 양심과 신앙과 종교와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민주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가치를 외치는 분들이 그 이 국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탄압을 받고 제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 이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할 전체주의로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이 신앙 성도분들이 모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이게 바로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게 이른바 애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아, 이른바 이들이 우리도 뭐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 옆에 시진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애국, 애당, 애족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이 현실이 이렇다. 종교의 현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성경책의 99%는 중국이 만듭니다. 중국에서 인쇄를 해요. 99%는. 그래서 이제 그 워낙 싸니까는요. 그런데 아, 중국 공산당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철저하게 훼손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내용까지 조작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세뇌 작업을 위해서 성경의 구절까지 왜곡을 해서 가리켜요. 그 예수도 이렇게 얘기했다. 조금 다 왜곡한 겁니다. 살짝 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새벽 예불을 하잖아요. 새벽 예불이 아니라 국기계 양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교회 이슬람 사원 여기에 이런 데 가서 애국 이 국기계 양식 같은 걸 하면서 이게 이 교회가 아니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출처가 이제 비터 윈터라고 이제 이태리의 종교학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종교 탄압의 실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다가 워낙에들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못 합니다. 그러나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우리의 중국의 신앙인들이라면 우리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는 그 무슬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탄압받고 제거당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바로 이렇게 우리 종교인들 양심적인 자유화 인사들, 민주화 인사들을 이들에 대해서 무슨 여기 이제 소수민족도 들어갑니다. 이들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강제 장기 적출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만 명 정도가 강제 장기 적출. 그래서 이 장기 이식할 때 장기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 장기 빼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 이 민주화 인사들, 종교인들, 소수민족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약 10만 명분의 이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갖다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른바 뭐 중화민족이다, 우리는 대가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신장 위구르와 그다음에 티베트에 그동안 벌써 70년대 왔습니다. 정말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인종 청소, 인종 학살을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실상을 갖다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로 이게 그 이 보면은요. 그 실상을 갖다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는 그 나치가 범한 유대인들에게 범한 홀로코스트를 기억을 하고 있죠. 그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있는데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범한 유대인만 포함된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이른바 뭐 그 이 폴란드 사람들 아니면은 그 이 반나치 그 이 민주화 자유화 독일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짓들을 지금까지도 현재 상황에서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 위구르 티벳에 대해서요. 그러한 이러한 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장기 적출까지 들어가죠. 처음 다 그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신장 위구르의 성도입니다. 거기에 수도에 관련한 건데 우르무치 공항에 그 이 인체 장기 특별 수송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지금 그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보통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성격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제가 속해 있는 이 정치학자 중국 정치라든지 국제 정치 제가 중국 정치와 국제 정치 전공자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그 이 국제 정치학자들 중국 정치학자들은 그 단순히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중 경쟁, 미중 패권 경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미중 간의 미국과 중국이 마치 똑같은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나라인 것처럼. 그런데 그 강대국 간의 경쟁을 한다. 바로 이러한 논의 속에서 실종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그 성격과 본질이 무엇이냐.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그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의 그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싹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실종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그 미중 간의 강대국, 아니 뭐 중국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 어때? 우리는 뭐 중국과 선택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 얘기가 되고 있으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대체 단순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강대국 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와 질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용어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단순히 그 강대국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 포괄적인 전체주의인 이 중국이 바로 자기들의 이러한 질서로 전 세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단순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고 뭐 미국도 똑같고 중국도 똑같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저러한 그 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이 지금 교회의 성전이다 보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그 이 종교의 자유 이것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 중국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지금 이걸 갖다가 여기 얘기한 게 이제 그 이런 용어를 요즘에 많이 써요. 그 시링크 또는 이걸 크링크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링크 크링크 바로 시 차이나 러시아 아이 이란 NK 노스 코리아 라고 하는 반자유 세력 있죠. 이들이 이제 하나로 뭉친 겁니다. 이게 바로 신냉전의 그 이 기본적인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거에 그 소련이잖아요. 러시아 소련이 중심이 되었던 냉전 시기 와 다른 것이 바로 그 지금은 그 중심에 차이나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구도, 바로 반자유 세력과 자유 세력 간의 이 대립과 대치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싸움의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이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상황,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전면에, 여기 보면은 한국이 있잖아요. 우리 전면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다. 바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이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지정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바로 이러한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 중국이 자기들의 중화민족주의가 결부되어서 전 세계에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른바 중화 질서라고 부릅니다. 중화, 신중화 질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그 신천하 체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과거에 중국 대륙의 중심에 이 패권을 장악한 왕조 중심으로 위아래가 있는 위계적인 이러한 질서를 갖다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이 과거에 뭐 청나라, 명나라 뭐 이 시기에 이것과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바로 지금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바로 저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저 전체주의 공산 세력이 그들의 성격으로, 그들이 중심이 된 이러한 성격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 그리고 이곳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이른바 뭐 2049년도면 1949년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공산화한 이후에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까지 이른바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근데 그 이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 중국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핵심. 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영도하는 중화민족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기 이제 그 이게 여기 그 이게 그 이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이쪽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그 이들이 그 이 자기들의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여기가 뭐 이게 그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이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을 여기에서 쫓아내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쫓아내고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패배시키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최전선에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있고, 잘 알다시피 여기에 한미동맹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바로 그 이 자기들의 전략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뭐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을 이런 식으로 장악해 나가고 세력을 공고히 하고 이걸 바탕으로 동시에 미국을 치고 뭐 이런 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 과제가 뭐냐,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친중 종속 국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없이는 이들은 그 이 서태평양 방향 바깥으로 절대로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커서 들어가 있는 데가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이들이 지금 2027년까지 그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2027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대만에 대한 흡수 통일을 완료하겠다라고 이게 뭐 선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왜냐하면 이 대만을 이들이 이 여기를 장악하려면 대만을 반드시 정학을 해야 되거든요. 대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이른바 자유의 불침 항모입니다. 불침 항모,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항모와 같은. 그래서 그 중국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정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목표가 이제 그 대한민국, 그 대만입니다. 이걸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서 이건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 왜 한반도와 대만을 장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그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한미동맹을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한미동맹 무조건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한국의 정권이 바로 좌익들에 의해서 친중 좌익들에 의해서 바로 그 장악이 되면 됩니다. 장악이 되면 이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들은 강력한 반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갖다가 이제 해체시켜 나가는 겁니다. 해체시켜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중국에 종속되는 이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갖다가 하는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근데 단순히 5대 군사 강국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그 이 국방 기술, 국방 산업, 국방 기술, 이거는 유럽을 능가합니다. 현재는요. 유럽을 능가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도 그 이 당선되자마자 우리 그 윤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그 이 조선소를 갖다가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는 전 세계 그 현재 정보통신 사회의 쌀과 같은 식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 국가입니다. 뭐 이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게 되면 이 모든 자산이 중국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의 계산하고도 동일합니다. 그 북한의 그 이 김정일과 나중에 현재 그 김정은 이거 내부에서 이제 여기 나오신 분 탈북하신 분들이 그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증언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많게 하고 우리 부러워할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혁명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저거 그대로 우리께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이 자산, 한국의 자산은 그대로 중국께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국이라고 하는 게 자유의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형성된 자유의 국제질서. 특히 여기에서 미국의 그 이 동맹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동맹,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자유화와 민주화를 갖다가 성숙시킨 대표적인 모범 사례,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대한민국이 친중 종속 국가로 가면 중국은 상징적으로 그냥 강력한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무조건 친중 종속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중국 공산당이 여기에서 이제 그 초안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초안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제가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의 성격을 갖다가 설명할 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군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산당과 군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무력이라는 거는 아마 당의 무력입니다. 당의 무력. 공산당의 무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혁명 과정에서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하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목표를 전 세계 패권을 달성하고 미국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갖다가 접수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자기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 기술,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동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 일본, 한국과 같은 이러한 자유의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맹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이 자유세계를 이게 무력으로 이걸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부 판단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전략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초안전. 우리가 누구냐? 공산당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공산당. 모택동의 공산당이다. 모택동의 공산당.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는 이제 또 이것도 우리 그 한국에는 그 거의 소개가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국 정치라든지 이러한 책들은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이 보여준 그 자료에만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 그 이 프랑크 디케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정치 중국 전문가입니다. 송재용 교수죠. 지금 그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에서 그 강의와 그 교수로 있는 그 프랑크 디케터라든지 송재용과 같은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를 통해서 그들이 절대 안 보여준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 중국 공산당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갖다가 체제를 전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설명하는 걸 그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국민당, 그 당시에 중화민국이 부패했고 무능했고 뭐 이런 식의 설명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분 사실인데 그거는 요망한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체제를 전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소멸할 위치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대륙의 중화민국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공산당 세계를 만들 수 있었느냐? 바로 공산당의 싸움입니다. 공산당의 싸움은 이들의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다릅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모택동 마오쩌둥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정부 국민당이죠. 그 당시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국입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국군 이들이 이제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택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싸워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지.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여기서 얘기한 너희는 너희의 방식대로 싸워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 정부군은 국군은 중화민국 국군입니다. 국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 싸움을 한 거예요. 전쟁을. 그러면 공산당, 모택동의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를 정확하게 역공략해 들어가가지고 파괴하는 전법입니다. 뭐냐? 한 나라의 국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군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국군, 민간인 동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민간인 절대로 안 되죠. 그 당시 중화민국 국군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공산당 무력에 대해서만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고 너희들의 약점이 바로 그거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절대로 가리지 않는 거지. 모든 게 다 전쟁의 수단이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그 당시에 그 이 중화민국 체제에 들어갔을 때 거짓말로 이게 그 이 항일 있잖아요. 항일. 일본에 대항해서 같이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군과 손을 잡아요. 그게 이제 제2차 국공화합작이라고 하는데 손을 잡는데 야, 지금은 명분을 갖다가 좋은 걸 내세우죠.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동족끼리 싸우느냐. 우리 하나로 합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분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모택동의 싸움입니다. 공산당의 싸움. 그래서 그 이 모택동이가 국공합장을 이룬 다음에 그 이 정부군과의 같이 협력해서 일본과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를 딱 한 다음에 드디어 우리 살 길 생겼다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살 길이 생겼다. 두 번째. 1937년도의 일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거는 우리의 절호의 기회다. 정부에 전면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부의 군, 정보, 정부 기관 모든 걸 장악하라. 그래서 정부의 그 이 재원과 이들의 그 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전 그 중국에 바로 공산당을 선전해라. 그리고 친공산당 젊은이들을 갖다가 규합해라. 그래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거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절대로 일본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아니,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의 목적이 뭐냐? 공산화자. 그러기 위해선 저쪽이 중화민국 국가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싸울 때냐? 우리의 힘을 기를 때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과 싸우지 않는다. 싸우는 척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앙위원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밀 요원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 판한예난과 뭐 이렇게 라고 두 명 정도 되는데 딱 불러서 야 너 지금 샹하이로 가. 샹하이가 뭐냐면 그 당시 일본 공관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일본과 접선을 해라. 일본 군국주의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정부기관 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우리나라 사법부, 입법부, 검경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군사작전 개념을 쭉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판안엔, 그 샹하이에 거점든 이를 통해서 일본 군국주의에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대로. 물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군국주의한테. 그래서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일전쟁 기간에요. 그 일본 군국주의 군대는 그냥 그 중국 군대입니다. 공산당 군대가 아니라 중화민국 국군입니다. 이들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우느냐. 손바닥에 놓고 보면서 싸운 겁니다.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국공합작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들어가서 모든 고급 정보, 하다못해 거기에는 그 중국 국군의 그 일본과 싸우는 사단의 경로, 그 다음에 작전 그 개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서 바로 일본 군국주의에게 넘겨준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국가 망하래요. 국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본 놈들이고 우리가 동원을 해줘야 되고 이용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의 공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이 총통이, 중화민국의 총통이 장제석이잖아요. 장제스. 장제스가 가장 관심도 안 갖고 신뢰하던 속기사 여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9살인가 20살 정도 됐어요.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모든 비밀회의에 속기사로 들어가서 정리를 했어요. 그 여성이 바로 공산당 뿌락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최고급 정보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부 요인들, 군인들뿐만 아니고 사단장이고 군단장이고 이들은 뭐 공산당 비밀 요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당시에 은행장부터 해서 재무부 뭐 이런 전부 다 공산당 뿌락치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일부러 망치는 정책을 막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무너지고 민심이 동요되고 공산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 이 모택동이 얘기한 나의 싸움입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싸운다. 공산당의 모택동, 중국 공산당의 싸움의 방식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초안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이게 공산당의 싸움인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과 국력으로는 도저히 미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 또 자유서방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자유서방 국가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우리가 누구냐?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지. 우리가 어떻게 싸웠느냐? 바로 이러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대로 싸운 거지. 상대방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그래서 그들을 역이용하고, 저들이 못하는 걸 갖다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동원해서 무너뜨리는 이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이제는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데 본격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안전입니다. 그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1999년도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군사 전략 사상가인 차오량과 그 왕샹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령급인데 군사 전략가입니다. 이들이 개념으로 붙인 게 초안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개념을 붙이지? 아, 초안전이네. 무제한 전쟁이네. 한계를 초월하는 거네. 한계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다 뛰어넘는 이러한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단 가방과 아주 악질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악질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더한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인 회의한 게 이제 그 제가 본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 중국 인민해방군 그 이 그 젊은 그 이 군관인 것 같아요. 장교. 장교가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이런 무제한 전쟁, 초안전을 얘기하니까 이러 그거는 좀 군사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저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한계를 못 벗어난 거야. 우리는 악마가 되어야 돼. 악마. 악마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인 악마가 되어서 저 자유세계를 수단과 방법을 간가리고 저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서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초안전의 기본 개념이지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악질적인, 가장 악마적인 이러한 것을 이 전개를 하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초안전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바로 여기 그 저자로 나와 있고 이거를 갖다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전 세계의 연구 결과와 실행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그 지금 방금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초안전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냐? 우리는 현재 제2의 6, 2, 5를 경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2의 6.25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6.25 한국 전쟁을 갖다가 전혀 그 왜곡되게 그동안 가르쳐온 게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슨 북침이 어떻고 내전이 어떻고 무슨 뭐 별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미 구소련의 이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6.25 한국 전쟁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다 공개가 되면서 일부입니다.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이미 논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 6.25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국제 지정학의 싸움이었습니다. 냉전이 형성되던 시기에 구소련이 전 세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럽 방면에서 수세 국면에 처했을 때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 수세 국면에 처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 힘을 그래서 서유럽의 힘과 미국의 힘을 이쪽으로 분산시킨다. 지구 반대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6.25를 기획을 한 거고 거기에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를 갖다가 앞장세웠고 거기에 중국의 이 대륙을 접수한 공산화한 중국 공산당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6.25 전사를 보면은요, 1950년 우리가 9.28 수복 이후에 10월 말부터 1953년 7월달 휴전까지 우리는 누구하고 싸웠느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군과 손잡고 중국군과 싸운 겁니다. 중국군 이들이 통산 270만에서 300만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주 요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중국의 침략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침략에 의해서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수복을 못하고 결국은 휴전선에서 그치고 현재까지 분단의 상황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6.25와 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쟁의 양상. 6.25 당시에는 이들은 이 공산당의 전략전술뿐만 아니고요. 무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고,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왔고,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한 전선에서 적을 알고, 적의 무력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호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지금 말씀드린 초안정과 같이 전쟁의 성격,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싸움을 전쟁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침탈해 들어왔고 침탈하고 있고 바로 그러면서 이것과 국내 좌익들 세력들이 연계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러한 것이 지금 그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 제가 그 이 초안전에 대한 그 이 부분을 초안전에 대한 부분과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약간 좀 쉬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잠깐 쉰 다음에 제가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